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말이자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미국은 퍼거슨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18살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찰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미국 미주리주를 포함해 여러 다른 주에서도 흑인 인권단체와 시민운동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렬했던 시위는 진정이 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비대칭 전력의 건설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반미 교육시설인 신천 박물관에 방문해 미국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던 중 탈출한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시한이 내년 7월 1일까지로 재연장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석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가가 추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장혜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왜 함께 듣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먼저 북한 핵 문제와 이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관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 국무부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떤 원칙인지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최고 책임자 처벌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청와대는 안전하겠느냐며 그런 위협입니다만은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제프 레스키 미 국무부 공보과장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게는 비핵화의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는 거듭된 요구입니다. 또 북한이 밟아야 할 길은 분명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 역시 북한에 있다는 입장도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영변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할 준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의 핵시설 가운데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건물에 인접해 있는 한 건물의 대형 냉각탑에서 증기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이같이 밝힌 38로스는 플루토늄 분리시설을 포함한 재처리 관련 시설에서 지난 여름부터 거의 활동이 관찰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운 활동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레스키 공보과장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도 지난 20일 북한의 핵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장에 있는 풍계리에서도 특이한 동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유력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견해를 보도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경보라고 중국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유력 신문이 있습니다.
네,
이 신경보는 지난 24일자 신문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랭구이 교수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최근 외교 활동을 대폭 강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고립 탈피와 경제 협력을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내면의 진짜 속셈은 외교 확대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인 북한이라는 인식을 천천히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고수하는 중국은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과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외교를 통해 접촉하는 모든 국가 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외교 공세는 효과가 전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중국의 유력신문 신경보는 또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장랭구의 교수의 분석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난주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랭구의 교수는 북한이 희망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고 이 신경보 신문은 전했습니다. 장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대량의 원조 부담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비록 세종회의 특사 방문 등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친선 교류를 선전하고는 있지만 그 의도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러 관계는 매우 친밀하므로 북한을 놓고 서로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관계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황 본부장의 방문 목적은 뭔가요?
네,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다음 달 3일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블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최룡해 비서의 러시아 방문 결과와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0일 최룡해와 회담한 뒤 북한이 지난 2005년에 합의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성명,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황 본부장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의 건설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우려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재래식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재 비대칭 적응력의 건설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한국 육군협회 초청 강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한 뒤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의 활동을 늘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대칭 전력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전쟁에 이용되는 전력은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으로 나뉘는데요.
네.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포함해 땅굴로 침투하는 무장공비라든지 잠수함 등을 통한 기습공격, 그리고 게릴라와 같은 비정규군 등의 전력을 말합니다. 비대칭 전력은 재래식 무기보다 인명을 살상하는 데 월등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상대방의 취약점을 최대한 공략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칭 전력은 재래식 무기를 말하는 겁니까?
네, 대칭 전력은 탱크나 전차, 군함, 전투기, 소총 등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재래식 전력을 말합니다. 재래식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칭 전력이라고 하며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라는 의미에서 재래식 전력 또는 재래식 무기로도 불립니다.
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서울 용산에 잔류하는 미한 연합사령부 본부의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연합사령부 본부에는 최소한의 미군 요원만 남겨둘 것이며 잔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와 지원시설 몇 개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 소지관리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에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것에 최대한 근접해서 이 계획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같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한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미한 안보 협의회 이후 용산기지 잔류에 대해 미한 양국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당시 두 나라 입장은 필수 적정 인원을 남기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또 지난달 미한 두 나라가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지난달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합의를 했었죠.
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는 미한 양국이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연합 방위태세를 강력히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핵심 군사전력과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군사능력으로는 지휘통신체계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주요 탄약의 적정량 확보, 그리고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의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의 육군협회 초청 강연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여과 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공세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었죠.
네.
그리고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도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의 인권공세에 맞서 초강경 대응전을 펼칠 것이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미국을 그처럼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사실상 김 제1위원장을 겨냥한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항의 표시로 보이지만 과거 지도자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비춰집니다. 말하자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추상화되거나 또는 일반화된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비해서 김정은은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왜 그런 식으로 미국을 비난했을까? 이게 궁금한 점인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김 제1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반미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김 제1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 북한 관계는 당분간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달 초 북한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파견하고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하면서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으로 당분간 미북 관계는 해빙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여기서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이 신천 박물관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신천 박물관 네. 어떤 곳입니까?
네, 김 제1위원장이 방문한 신천 박물관은 북한의 대표적인 반미 교육시설입니다. 북한 당국은 6.25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이곳에서 양민 3만 5천여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과 대다수 학자들은 신천 대학살이 미군이 아닌 당시 한국 내 좌파와 우파의 대립의 산물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의 한국전쟁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0월 13일 황해도에서 좌우로 나뉜 주민들이 비참한 사륙전을 벌였다고 당시 미군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만들어 대형 풍선을 띄워서 북한에 보내고 있는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은 신천의 내막이 의심스러우면 신천의 노인들에게 조용히 물어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과학원 출신인 이 단장은 북한 정권이 미국에 대해 끊임없는 증오를 유발시켜 오직 수령에게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허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죠. 이 파리에서 잠적한 북한 유학생,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의 APTN 방송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 한모 씨가 강제 송환 도중 탈출한 사실을 자세히 전하면서 프랑스의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는데요. 이 북한 대학생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분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전문가는 한 씨가 사라진 뒤 2주가 지나서 사건이 공개된 것은 한국 언론들이 그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 신문 그리고 르몽드와 르 파리지앵 등 프랑스 주요 언론들도 북한 당국의 한시 강제 북송 시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사법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파리 검찰이 북한 유학생 잠적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박화요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라이, 거짓말 함께 듣겠습니다.
네가 이러는 게 우스워 보여. 아직 나에게는 갈 곳이 없어.
many accomplishments. The president noted some. I have been part of that, but it's a team. It's all these tremendous men and women, as you know, Mr. President, that make this happen. And I couldn't.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임 의사를 밝힌 첫 케이글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헤게 장관은 중동 ISIL 대응 전략을 놓고 백악관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68살인 헤글 장관은 미국 네브라스카주 노스플래트에서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30대에 통신회사를 세워 큰 돈을 벌었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육군 병장 출신으로 국방장관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헤글 장관은 동생과 함께 육군에 자원 입대했고 베트남전에서도 같은 소대에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소대원들의 목숨을 구해낸 무공을 세웠고 다섯 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헤글 장관은 군 제대 후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뉴스 방송 진행자를 거쳐 공화당 의회 보좌관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연방보훈청 부청장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제대 군인 연금 삭감에 반대하며 1년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통신회사를 창업해 큰돈을 번 헤이글 장관은 1996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2002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전쟁에 반대하고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신념을 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던 존 케리 국무장관과는 당을 넘는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 2013년 2월 케리 국무장관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에 입각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유일한 공화당 출신으로서 국방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ISIL 대응 전략을 놓고 백악관 안보팀과 갈등을 빚었고 장관 취임 1년 9개월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헤이글 장관이 밀려서 물러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후임 국방장관의 상원 인준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첫 케이글 미국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미국에서는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백인 경관에게 결국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건의 중심이 된 곳은 퍼거슨이라는 미군 중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지난 8월에 퍼거슨시에서요, 무장하지 않은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건에 대한 엇갈린 증언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브라운이 두 손을 들고 저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았다는 증언도 있었고, 반대로 브라운이 윌슨 경관을 공격하자 위협을 느낀 윌슨 경관이 총을 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몇 달째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이 조사 내용을 검토를 했고요. 또 윌슨 경관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슨 경관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총을 발사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지난 24일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대배심이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퍼거슨 시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텔레비전 뉴스 중계 화면을 보니까 건물이 불에 타고 전쟁터처럼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배심 결정이 난 게 24일이었고요. 그 직후인 첫날에 제일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
수십 곳의 상점과 수십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요. 또 약탈을 당한 상점도 있었습니다.
네.
분노한 시위대의 소행도 있었을 거고 또 혼란을 틈타서 저질러진 범죄도 있었을 겁니다. 시위는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는데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추수감사절이 지난 목요일 이후에는 심각한 충돌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현재 시위가 잦아들었습니까?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퍼거슨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 100개가 넘는 곳에서 대배심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대배심 결정이 나온 직후에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가장 먼저 미국은 법치국가다. 따라서 대배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모든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대배심 결정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고 또 분노마저 느끼는 국민도 있을 줄 안다. 이는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하지만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 이 퍼거슨 시에서는 밤새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또 방화와 약탈도 벌어진 것이죠.
네, 대배심 결정으로 돌아가서요. 잠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윌슨 경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유 뭔가요?
브라운이 자신을 공격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정당 방위 차원에서 발사한 총이다.
네.
이런 주장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 정당 방위라면 한 발이나 뭐 두 발 정도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굉장히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 총을 발사한 상황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벌어졌는데
네.
이 윌슨 경관의 증언은 모두 이제 브라운이 먼저 공격을 했고
네.
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쐈다는 겁니다. 좀 더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윌슨 경관이 대배심에서 한 증언이 공개가 됐는데 이 증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에 흑인 청년이 담배를 훔쳐갔다는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습니다.
네.
이 청년이 바로 이제 숨진 브라운이었는데
네.
윌슨 경관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담배 꾸러미를 들고 걸어가는 브라운과 친구를 만납니다. 윌슨 경관이 브라운에게 정지하도록 요구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요. 브라운이 문을 막고 자신의 얼굴을 쳤다는 겁니다. 이 차에 갇힌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자신의 총을 뺏으려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총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윌슨 경관은 사건 직후에 촬영한 사진을 대배심에 제출을 했는데
네.
이 얼굴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브라운에게 총을 발사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운이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윌슨 경관이 차 안에서 발사한 총을 맞고 사망한 게 아닙니다.
네.
이후에 이제 경찰차에서 달아났는데 윌슨 경관은 쫓아가서 정지하고 땅에 엎드릴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운이 돌아서서 자신에게 돌진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브라운이 사망하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또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 엇갈린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 브라운과 동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친구 또 다른 몇몇 증인들은 브라운이 이제 윌슨 경관이 불렀을 때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총에 맞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네. 이제 돌아서서 자신에게 돌진했다는 윌슨 경관의 증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인데
네.
하지만 대배심은 결국 윌슨 경관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이죠.
네,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 문제의 윌슨 경관이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네, 사실 인터뷰 내용이 방영된 후에 시위가 더욱 격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윌슨 경관은 숨진 브라운의 가족에게 짧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또 만약에 같은 상황에 다시 처한더라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인종차별과 이 문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백인이 자신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똑같이 총을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운에게 총을 발사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런 주장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윌슨 경관은요. 자신이 경관으로서 훈련받은 대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브라운은 손을 들지 않았고 자신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달려왔다는 점도 인터뷰에서 거듭 밝혔고요.
네, 숨진 브라운의 부모도 인터뷰를 했죠.
네, 이제 숨진 브라운의 부모는 뭐 자식을 잃은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대배심에서 이 윌슨 경관에게 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크게 상심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브라운의 어머니는 윌슨 경관은 어쩔 수 없이 총을 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총을 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윌슨 경관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이제 주장을 했지만 결국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네. 크게 실망했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대배심입니다. 대배심 제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배심원 제도의 핵심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배심원에 이제 소배심이 있고 대배심이 있는데
네.
일반적인 배심원은 소배심이고요.
네.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제 배심원들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요. 대배심 재판이기 때문에 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기소 여부 자체를 이 대배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범죄의 유무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배심이라서
네.
인원이 10명 정도로 작은데
네.
대배심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 대배심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영어로는 네. 이제 그랜드 주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검찰이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번 사건 조사 내용을 또 이제 대배심에 제공을 한 것이죠.
네. 미국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살해한 백인 경관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란 핵협상 소식입니다. 지난 24일이 협상 타결 최종 시한이었는데 결국 극적인 타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한을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협상인데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오스트리아빈에서 이어진 최종 협상에서 결국 극적인 타결은 나오지 않은 거죠. 뭐 각국 외무장관들이 그 협상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아 과연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불발이 된 겁니다. 하지만 협상이 이대로 결렬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는데도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 1일까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고 6월 안에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즉 7월 1일을 새로운 협상 시한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타결은 안 됐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분위기가 어둡지 않았는데요. 원래 시한까지 타결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당사국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리 장관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협상 시한 재연장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요.
네.
이란이 선의 또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앞서 제가 이제 뭐 일주일 정도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협상 기간에도 진전이 있었고 이런 진전을 고려할 때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도요 바로 다음 날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협상을 통해서 당사국들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 협상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란과 나머지 당사국들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란의 경우는 이번에 협상이 이어지기로 한 것. 협상 시기를 다시 이제 연장한 것에 대해서
네.
의미 있는 승리를 이뤄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요. 서방이 이란을 무릎 꿇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렇게 이제 의미를 외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을 외교적인 승리로 묘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 시한에 몰리면서 서방국들의 압박을 받았고 뭐 이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굴하지 않고
네.
이제 협상을 계속 연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이제 승리로 묘사를 한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에 있는 의회 일각에서는 이란이 어쨌든 간에 뭐 연장은 됐지만 당초에 지키기로 한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만큼 그동안에 보류했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만약에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선다면 뭐 네. 미국 의회 일각에서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렇죠.
협상에 방해가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나머지 협상국들과도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핵 협상 외에는 이란 외에도요. 미국과 유엔 안보리 5개국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죠. 여기에 독일까지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협상이 벌어지고 있죠.
네, 협상은 언제 재개되나요?
다음 달에 재개될 예정이고요. 협상 장소는 이번에도 협상에 열렸던 오스트리아 빈이나 아니면 네. 앞서 또 협상에 열렸던 다른 장소인 이 오만 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 협상 시한이 내년 7월 1일까지로 재연장됐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이번 주에 석유 생산을 줄이지 않기로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이 정기총회가 지난 27일에 역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는데요.
네.
뭐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이 유가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이 석유 생산량을 과연 줄일 것이냐 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줄이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무슨 기구인지 알아보고 얘기를 좀 더 계속해 볼까요?
네, 뭐 오페크는요 말 그대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결성한 국제적 연합체인데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회원국 간의 석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 모인 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석유 생산량을 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죠.
네.
현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뭐 베네수엘라, 카타르 뭐 이런 여러 주요 산유국들 12개국이 네. 이제 회원국으로 있고요. 이들이 이제 전 세계 석유 매장의 80%, 석유 생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감산,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을 줄일지 여부라고요.
예,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국제 유가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배럴당 11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제 석유 수출로 돈을 버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자연히 이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네.
이 공급량을 줄이면 가격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급량을 과연 줄일 것이냐 네. 관심을 모았지만 줄이지 않기로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 미국에서 이 천연가스와 석유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새로운 공법 때문입니다. 이 셰일가스라고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네. 이 전통적으로 유정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것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넓은 지역에
네.
넓은 지역에서 퇴적된 층에서 석유가 이제 넓게 분포돼 있으면은
네.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뽑아내는데 경제적인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이 새로운 셰일가스 공법은 이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이 집안에 충격을 주고
네.
거기에 물과 어떤 물질들을 분사를 해서
네.
이 넓게 흩어져 있던 석유를 한 군데로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진 네. 것을 뽑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에는 추출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 가스와 석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를 통한 생산이 늘면서 일단은 공급이 많이 늘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영국과 같은 이제 유럽 나라들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 경기 회복이 이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요는 또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석유 가격이 내려간 주요한 요인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석유 수출국 기구 입장에서는 석유 생산을 줄여야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당초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국가들에서는 석유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도 사실인데
네.
하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결국 이제 석유 생산을 줄이는 감산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네.
결국은 이제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는 그 배경이 참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와의 경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셰일가스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셰일가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그 석유 생산 방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석유 생산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면 이제 셰일가스로 석유를 생산하는 미국의 업체들은 이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유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이 지금 경쟁자로 떠오른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이 고사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석유 생산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지분이 줄어든다는 건데
네.
시장 지분을 지키려는 게 아니냐 분석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눈길을 끌었던 분석은 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나왔던 주장인데
네.
사우디가 유가를 낮춰서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뭐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역시 이번 주에 밝힌 내용인데요. 국제 유가 하락으로 매년 1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로 400억 달러의 손해, 그러니까 연간 140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러시아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어쨌든 국제 유가는 당분간은 하락세를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이번 주에 석유 수출 기구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나오자마자 유가가 또 추가로 더 내려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 석유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 아닙니까?
예, 네, 반가운 소식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줄어들 테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처럼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도요. 유가가 내려가면서 뭐 생산 업체들은 이제 타격을 입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석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가가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라는 소식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